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92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있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2000여 년 전에 솔로몬 행각에서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말씀을 전하던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날 장정만 5,000명이 예수님을 믿었죠. 5,000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굉장히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은 이후에도 영광스러운 부활을 입을 수 있으니까 너희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이 아프죠? 그러니 베드로 다음에는 사도 요한이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또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제사장들과 성전 관리 책임자 군인입니다. 사령관이죠. 그 사람과 사두개인들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이들은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 전하고 가르침을 싫어했다라고 했는데 싫어했다라는 단어 자체가 심히 분노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달려올 때에 그냥 달려온 것이 아니라 심히 분노하면서 저들을 우리가 끌고 가자 이런 마음으로 달려와서 솔로몬 행각에 있던 제자들의 입을 손으로 막고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입으로 막고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두었죠. 그날 저녁을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는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이 베드로와 요한 태어나서 평생 처음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밤에 그들이 감옥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 다음날 재판장에 섰을 때에 이들은 이 두 사도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면서 말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감옥에 갇혀 있고 지금 눈앞에 많은 권력자들이 진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거나 주눅이 들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이와 같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갇혀있는 것 속에서도 담대해지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감옥에 갇혔을 때 무엇을 했겠습니까?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잠시 얼마 후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이방인 지역에서 갇혔을 때에 더 두려웠겠죠. 나 그곳에서 이들이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사도들도 똑같이 그렇게 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도는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 이것보다도 내가 어떤 상태로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로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그 자리가 비록 감옥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는 천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궐에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 자리는 감옥과 같은 자리가 될 것이고 초가집에 살아도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하고 찾는다면 그곳은 바로 천국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기한 역사입니다. 담대해집니다. 그러면서 막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아, 화가 변해서 보게 되겠구나. 이와 같은 소망이 막 이 마음속에서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죠.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 그날 밤 그 감옥은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더 담대해지는 그와 같은 시간들이었죠.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짧은 말씀인데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를 찾을 것이요. 그러면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죠. 온 마음으로 구하면. 특별히 이처럼 감옥 속에 들어간 성도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거죠.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은 사탄 마귀와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승부수를 던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하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면은 이 두 사도는 지금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감옥에 쳐넣었죠. 많은 권력자들이 모여서 이 두 사람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승부를 겁니다. 골리앗을 보면 얼마나 키가 크고 덩치도 있고 들고 있는 창이 배틀체와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앞에서 사람들이 다 압도를 당해서 두려워했죠.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도 그의 하수인들도 보면 다들 아주 무서운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짐승 한 마리 정도가 아니라 여러 짐승들의 무서움을 다 모아놓은 이와 같은 아주 악랄한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온 세상은 이 짐승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복종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넣겠다, 용광로 불 속에 너희들을 던져넣겠다라고 했죠. 얼마나 두렵게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두렵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사탄은 보이는 것으로 압도하지만은 성도는 보이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서 승부를 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보면서 승부를 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눈을 감는 것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있으면 소망이 다 사라져버리고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눈을 감으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감옥에 가두어져 있지만은 위축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눈을 감은, 즉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는 이 사도들에게 이처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감옥 속에 임재해 계신 것을 그들은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더 담대해지는 겁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큰 소리를 치고 있죠. 이런 면에서 이 감옥은 두 사도들에게 오히려 영적으로도 충전되는 그러한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에도 보면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서 그는 40년을 참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40년의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짜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없는 것처럼 생활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정말로 내 눈에 그 실체를 보는 것 같이 하여서 살아가시는,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내시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이 사도들을 위협하기 위해서 최고 지도층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베드로가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당신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있으니까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엄청난 선포를 베드로가 했던 것입니다. 이 말 잘못하면은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은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체 이스라엘의 신앙을 책임지고 있는 대제사장 두 명 그리고 그 문중들이죠. 유대교 최고위층이 다 모였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사도 베드로는 당신들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신들을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이 권력자들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두 사도들을 본 이 권력자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우습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대체 이 사람들은 뭐야?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면서 비난할 말이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들 앞에 서면은 누구든지 벌벌 떨면서 말도 잘하지 못하는데 이들은 어떻게 감옥 속에 하룻밤을 지내고 또 끌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이들을 보면서 할 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는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우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1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들 입으로 스스로 증명을 하고 있죠. 이들로 인해서 유명한 표적이 일어난 것이 다 알려졌으니까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자신들도 다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이들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에 동참을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인정을 하지 않았죠.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 다음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못하게 위협을 하고 놓아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죠. 눈으로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보지 못하고도 믿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복된 사람이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누가 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데,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들은 믿지 아니하였는데, 보지 못하고 믿는 성도들은 더 복되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든지 인식을 하지 못하든지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복된 사람입니다. 알고 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제일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 사생활로 들어가 보면은 인상을 찡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그래서 표정이 일그러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제일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여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들에게는 이 특권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성도, 세상에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복된 자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공통점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을 사도 베드로가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들의 말 속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베드로가 자살한 가룟 유다의 그 자리를 사도의 골인한 한석을 메우기 위해서 그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죠.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즉 사도를 세우자 그 말이죠.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사도를 세우는데 이 사도의 역할이 무엇이냐면은 한마디로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죽음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 보니까 사람들이 이 120여 명의 제자들이 다른 나라 언어로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선포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죠. 몰려들어서 세술에 취한 사람들이라 정상이 아니다, 술에 취했구나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조롱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그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 준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 민문에서 그린을 치유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 행각에 5천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했던 설교가 있습니다. 또 이 설교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말씀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나와서 재판정 앞에 섰습니다. 유대교의 최고 권력자들을 향해서 그가 무슨 말씀을 선포합니까?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금 살리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만 알기로 작정하고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겠노라, 이렇게 선포를 했죠. 혹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선포를 하신 분이 계십니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베드로와 이 요한도 바로 이 말씀을 똑같이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설교마다 무엇이 들어가냐면은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를 다시금 살리셨다라고 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선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은요, 그동안에 아픔을 너무 많이 당해왔습니다. 다른 나라를 공격을 하지는 못했지만은, 침략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침략은 무수히 당해오면서 또 이겨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가족이 아픔을 겪었습니다. 참, 우리 민족과 같은 민족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5000년 역사에 침략을 당하기만 했던 이런 모습. 그래서 우리 민족은 웃음보다는 슬픔이 더 친숙합니다. 기쁨보다는 눈물이 더 친숙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는 분들을 보면은 십자가를 생각을 하면서 많이 웁니다. 십자가를 생각을 하면서 그 고통을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치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균형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십자가로 인해서 내 가슴을 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죄악을 이기려고 애를 쓰면서, 또 한 가지를 바라보아야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던 순간이었죠.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기쁜 순간이 언제였냐 물어본다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부활할 때야, 이렇게 말씀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나처럼 이렇게 부활시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부활하실 때 예수님의 기쁨은 충만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이 두 가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눈물 흘리고 아파해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을 하면서 설레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부활을 할 수 있어,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이야기하면은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시에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함부로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는 참아야 돼.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렇게 울어야 돼. 통곡을 해야 돼.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설레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어. 그래서 온전한 성도는 울 때는 울고 웃을 때는 웃는 성도가 온전한 성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매번 장소가 달랐고 사람도 회중도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계속해서 반복했던 설교가 있죠.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도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회중이 어떤 회중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다라고 하면서 모든 회중들을 다 동일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당시 유대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다 주범이고 그리고 공범이었던 탓도 있지만은 넓은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은 사람, 여러분 너무 나는 아니야라고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만약에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베드로 사도는 똑같이 말씀을 할 겁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으나 이렇게 말씀을 선포를 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너희 속에는 우리 모두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결단코 2000여 년 전에 그 유대인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로 나 때문에. 그래서 그 현장에 있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고백을 했죠.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다시는 그 죄악 가운데 들어가지 말고 죄악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처럼 똑같이 오늘도 베드로는 선포를 그렇게 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렇죠? 내가 의인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한 사람을 위해서 그래도 죽는다면 사실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혹 그렇게 죽는 사람이 있지만은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벌레만도 못한 추악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죠.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갈 것 아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대못이 박힐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에게서 버림당할 것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처절하게 기도를 올리시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심사숙고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참혹한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죠. 그래서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원수와 같은 죄인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때 당시에는 몰랐었는데 깨닫고 나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주신 분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나는 이 예수님에게 미쳤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는 예수님의 부활만을 이야기하기로 다짐한다. 나는 작정한다. 내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게는 예수님의 부활만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어느 곳에 있든지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던 것이죠. 최종적으로 사도 베드로는 승리하며 천국에 입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여겨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고도 보지 않고도 믿어지는 것에 대해서 평생 감사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인 장본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다는 것을 늘 선포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